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라고 하는 지역을 이동하는 장면이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은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 길을 선교 일행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낸 뒤 자신은 홀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몇 해 전 튀르키예를 방문했다가 선교사님께서 제게 그 길을 한번 걸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셔서 몇 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서 바울이 걸었을 것으로 추정되던 그 지역의 길을 잠깐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왜 걷게 됐는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드로아 해안길 옆에 드넓은 평지가 있고 그 평지 사이로 길이 나져 있는데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떼가 거기서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고 그 사이로 길이 나져 있는데 아마도 바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침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는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걸어갔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니 그 넓은 드넓은 평야 가운데 울타리도 없는데 어떻게 양들은 흩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평온하게 풀을 뜰 수 있을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시죠. 본문은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양과의 목자의 관계였어요. 양들이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서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도 양들은 따라가지 않고 주인의 목소리, 주인의 가르침에만 잘 따라서 양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동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은 단순히 양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양과 함께 생활하고 양의 우리에서 잠을 청하고 양의 형편을 알며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아는 깊은 관계의 사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정리하던 그 즈음 성령께서 그에게 주셨던 마음은 부담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당부하셨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바울이 착고에 차이고 억울함에 감옥에 갇히게 될 일을 그는 내다보았습니다. 결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에베소 교우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그곳에 설명되어 있는데 엉엉 울며 끌어안고 눈물로 서로 이별하는 장면이 소개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당부했던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덧붙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내게 받은 하나님의 사명,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는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거짓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엔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는 우리 교우들의 영혼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양들을 뺏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여러분에게 눈물로 목양했던 그 마음의 결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교우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사도 바울이 그 광경 수많은 양떼를 바라보며 오늘 그가 묵상했던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마음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일 수 있고 때로는 내 안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내고 내가 살아나야 될 그 소리를 들려주는 소리가 있고 또 하나의 소리는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면 하나는 도적이요 강도요 그리고 거짓 사꾼의 목자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걷고 계신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많은 마음에 들려왔던 소리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살리는 소리를 따르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는 소리를 따라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의 10장의 이야기는 지난주까지 살폈던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못 봤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말합니다. 나는 소경이었고 맹인이었는데 내가 눈을 떴어. 나를 눈을 뜨게 한 이는 예수요. 그런데 창세 후로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눈뜨게 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했다면 나를 눈뜨게 한 예수야말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겠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겠소?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차마 말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욕설을 하며 그 자리를 그냥 떠나고 말았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해진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내 음성을 따라야 되는가? 왜 내가 참된 목자인가? 왜 내가 선한 목자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모두가 저마다 자신들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걸까요? 예수가 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빠, 왜 우린 교회 다녀야 돼요?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엄마, 엄마는 왜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답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신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여 하는가? 첫째로 예수님만이 나를 빼앗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해설을 하셨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비유의 해설입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지도자들, 즉 방금 예수님을 거절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강도다, 절도다, 도둑이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어조의 표현으로 비판하셨죠. 그리고 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강도인가, 도둑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10절인데요. 자, 도둑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강도요, 절도요, 도둑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도둑은 첫째로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도둑은 처음부터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게 좋은 것 한 가지 뺏어갑니다. 그리고 내게 더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더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달콤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담에게는 전부를 잃어버리고 말게 됐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릴 처지가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게 좋은 것 줄 것처럼 말하면서 한 가지 뺏어갑니다. 그 한 가지는 결국 내게 전부를 빼앗아가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죽이고 그랬어요. 도둑은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뺏어서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합니다. 갈증이 탈 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을 때 콜라 한 잔 마시면 짜릿한 기분은 누릴 수 있는데 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곤 하죠. 오늘 도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에게 그 갈증을 해소할 어떤 목마름을 해결할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더 타들어간 나의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활력도 잃고 기쁨도 잃고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것 서서히 말라갑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셋째로 도둑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멸망시킵니다. 도둑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혹이, 두 번째는 마음의 갈등이 되고, 세 번째는 결국 가정의 깨어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 경험했던 경험이, 두 번째는 끌려가게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 빠지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서먹해지고, 세 번째는 영영 하나님 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의 목적은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며 궁극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던 마음이, 두 번째는 분노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완전한 관계의 깨어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대인관계를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서서히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두 번째는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믿음을 빼앗는 아주 단순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둑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예요. 너는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이 성취해야 돼. 더 성공해야 돼. 그래야 너를 증명해봐. 성공아의 거짓 목소리입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빚을 가져라도 네가 소유하고 얻어야 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빚을 내서 얻으면요. 집안의 물건으로만 가득 차고 결국 더 큰 손실로 자신의 삶에 끝없이 목마름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더 성공하려고요. 더 벌려고요. 시간을 빼앗고요. 관계의 소중함을 빼앗고요. 나의 건강을 빼앗고요. 여유를 빼앗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도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도둑의 전략입니다. 주는 것 같지만 도둑은 결국 다 빼앗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풍성함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게 하는가? 생명력. 무엇을 얻게 하는가? 활력. 무엇을 얻게 하는가? 살아있는 것. 살려내는 것, 살아있는 생각과 삶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생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풍성한 생명을 뭔가,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구원의 동그라미, 꼴의 동그라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구원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했기에 양이 먹고 있는 풀, 그 꼴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경험했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맹인이 만났던 구원, 예수님을 만나고 난 경험했던 구원은 다름 아닌 자유였습니다. 너는 소경이 된 건, 맹인이 된 건 너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걸.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야. 자신은 늘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도 책임져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동전 몇 개를 던져줄지 모르지만 사실은 뒤에서 더 험한 말로 그의 마음을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모두가 눈을 뜨고 나는 눈을 감았으니 늘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거인이 한 분이라도 더 보니까요. 늘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의 인생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네가 눈이 감긴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야. 너는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도 돼.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돼. 너도 이제 눈이 보이니까 너의 인생을 살아도 돼. 어제와 오늘이 아무 의미 없다고 했던 그 인생에 아니야. 오늘 너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는 소중한 하루야.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너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을지 기대해봐. 기대감이 품어지는 자유였습니다. 비교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눈치 보며 한 푼 머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수고하며 땀 흘려 애써 나도 당당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계획하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부모 앞에서도 당당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 앞에서도 당당했고 그는 심지어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의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에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맹인이 경험한 구원은 단순히 눈뜸이 아니라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거짓 목소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넣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양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목자니까요. 그래서 그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꼴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묘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뭔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과 견주어 살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여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아름다움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존귀함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면 더 넓은 집을 평수로 넓혀가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오늘 내게는 한평 넓은 집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오늘 우리 가족들과 김치찌개를 먹어도 행복하게 먹으면 더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오늘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 만들어내는 질서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살아가는 자유. 가령 이런 거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창조의 질서가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공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질 수 있는 자유. 불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자유.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자유. 자유예요. 지난주 갑작스럽게 오사단에 있는 군부대 신병교육대를 수료하는 수료생들에게 세례식을 하는 일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얼마 전 한 교우 아들이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들 군입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해주고 예배 후에 기도를 해줬는데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들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믿음생활 정말 잘하고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대학원을 졸업하신 한 목사님이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전직 직업은 논산훈련소 소장입니다. 투스타세요. 투스타로 전역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작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군생활했던 전우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요, 뭐 탱크부대 대대장도 있고 파일럿도 있고 무슨 사령관도 있고 그런데 일단 담임 목사님이 투스타니까 서열이 잘 정리가 됐어요. 그냥 알아서 계급대로 장로 집사님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알아서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군선교를 위한 것이에요. 투스타셨으니까 훈련소 소장이셨으니까 신병교육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군선교류를 하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오사단과 연결돼서 세례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목사님 잘 됐다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게 됐는데 목사님 와서 동역하고 목사님도 군선교회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장로님 모시고 가서 세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사단 안에만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훈련병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세례가 지어지는데 한 번 세례할 때마다 150명씩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3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우리 교회는 한 명 세례 주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야, 군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설이 데리고 가면 다 복음화가 될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하면 뭐 장병들 박수 치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투스타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형제들 중에서 별이 단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신들의 동기들은 다 전역하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자신은 골프채가 아닌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비교 불가, 자유의 비교 불가, 가치의 비교 불가. 내가 교회를 세워서 함께 교우들과 함께 군선교를 위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주신 자유의 꿈이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좋고 그것도 아름다운 삶, 그것도 가치 있어요. 그것도 귀한 삶이에요. 그러나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운 숭고한 가치 앞에 그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일평생 세상이 주는 소리가 아닌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소리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권석들, 세상이 들려주는 가치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의 목소리를 따라야 하는가? 왜 예수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은 다 나를 빼앗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내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인생의 자유, 그 행복의 자유, 그 누림의 자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예수여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예수만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1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인가? 선한 목자다.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어떤 단순히 좋다, 선하다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아름답다, 완전하다, 고귀하다, 이상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상적인 목자라는 거예요. 완벽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기 때문입니다. 삭꾼은 그렇지 않아요. 12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꾼은 말 그대로 삭스를 받는 일꾼입니다. 삭꾼에게 목적은 삭스입니다. 양은 삭스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진짜 내 양이 아닙니다. 양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만일 양이 위험에 처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보호하는가? 자신을 제일 먼저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함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인데 위험을 당하면 내 행복이 빼앗기니 내가 위협을 당하니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삭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나는 삭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목자고 너는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5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그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친밀함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날 수 없고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목숨을 버렸다고 해요.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이 아셨던 내용은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그 주님이 아신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건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난 다 알아. 원래 네가 형편없는 사람이란 거. 난 다 알아.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너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더 많다는 것. 난 다 알아.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럽고 내가 나를 믿는 것 다른 것이 부끄러워 숨기고 있다는 것. 난 다 알아. 교회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난 다 알아.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 내 안엔 사랑이 없잖아. 난 다 알아. 네가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란 걸. 난 다 알아. 그래서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 네가 감추고 있지만 사실 감킬 수 없는 내 안에 많은 죄악의 모습 내 안에 있다는 거.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그 죄인된 것을 다 알지만 바로 그때 내가 아는 그때 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를 결정했어. 주님이 우리를 아는 관계는 우리가 귀하다, 존귀하다, 소중하다 그 알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한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더 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더 입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품어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인생인 나를 위하여 아시는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17절과 18절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요? 스스로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 스스로 버리노라 반복하고 있죠.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이 죽임침 당한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입으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저버렸을 때 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를 결정하셔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이 스스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를 선택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녀에게 그 사랑을 다 주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전부를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요, 형제에 받아야 될 유산 때문에 서로 갈등을 잇는 이유는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핏줄이어도 내 것을 챙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전부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공짜라고 우리에게 안내 주면서 이거 구입, 이거 가지라고 공짜라고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우리 속옷까지 다 뺏기는 겁니다. 공짜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다 빼앗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목숨을 내줄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위해 목숨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리석게도 자녀들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순간이에요. 부모도 자녀를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인류 중에 누구도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가 없는데 오직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유일한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에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의 더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그 사실만도 귀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이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의 그 영혼까지도 나의 양이라고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할 터이니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입니다. 열방을 섬겨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직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수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우리 선교사역위원회에서 주신 기도 제목을 주고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선교하는 일에 다음 세대가 적극 참여하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했어요. 제가 나눠드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역위원회가 먼저 우리 자녀들이 이 선교에 경험하길 원하고 해외 선교도 경험하기 원하고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이 국내 선교지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역위원회가 후원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도님 주신 꿈 위에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하나 더 애드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의 심정을 품는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세대가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자신의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부모들은 부모의 숙련됨과 성숙함으로 헌신하고 우리 장년 세대는 어르신 세대는 시녀 세대는 그의 황혼의 아름다움으로 그의 성숙함으로 그의 무르익음으로 그의 지혜로움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제가 지난주 다녀왔던 어제 다녀왔던 군선교 세례식에서 제가 얼마나 부러웠나 몰라요. 그 초대교회는 작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 개척된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개척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와서 함께 군선교회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우리도 모든 성도님들 모시고 하나님 저도 사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가려면 교회가 꽤 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논산훈련소 몇 명 세례 받냐고 그랬더니 많이 받을 때는 8,000명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좀 작은 데로 보내주시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따를 때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녀들이 선교의 꿈을 갖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며 또 아비들이 이 선교의 꿈을 꾸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님이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동안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소리 중에 나를 살리는 소리가 무엇인가? 나를 죽이는 소리가 무엇인가? 나를 살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유롭게 꼴을 먹이시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그 안식을 누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실로암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의 손을 얹어보길 원해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소리, 하나님 그 소리를 신실하게 따라가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옆에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는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이상의 세상에 헛된 것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 아름다운 삶으로 나의 삶의 발걸음이 내디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내 편이고 내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전두를 내어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권속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 풍성한 꼴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끊임없이 내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의 걸음 위에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보에는 제가 묵상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보를 성경책에 한번 끼워주시고 매일매일 여기 있는 하나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이 네모칸을 한번 다 채워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도 한번 떠올려보고 또 화요일이 되면 화요일도 한번 떠올려보고 수요일 날도 한번 떠올려보고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형제들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복을 더하리라 우리 자매들이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복을 더하리라
우리의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번 옆에 분에게 따뜻한 마음의 표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가장 좋은 목자이십니다. 다른 소리 쫓아가시면 안 돼요. 네, 주파수를 잘 맞추세요. 주파수가 여러 개 겹치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주파수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안테나를 높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안테나를 잘 세우고 내 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들리거든 선포하세요. 넌 잘 될 것이라고, 넌 귀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너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사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 이 한 주간 그 고백과 찬양으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믿음의 여정, 주께서 보내신 실로암가로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